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OSTV 시사 뉴스입니다. 바른 정보와 유익한 해설로 여러분의 생활과 영적 향상에 도움을 드리는 SOSTV 시사 뉴스. 오늘도 시대를 진단하는 뉴스와 해설로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드립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고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은 또 무심하게 반넘겨버리고 있지만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 주위가 온통 창조의 신비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신기한 과학,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창조의 신비에 대해 조명해 봅니다. 생물계에 숨어 있는 다양성과 아름다움, 완전한 질서, 그리고 완벽한 설계를 보면서 또 경이로운 창조의 사실들이 하나씩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게 됩니다. 조선일보 비즈뉴스에는 호주 멜버른대 크리스토퍼 트레이시 박사팀이 학술지 아메리칸 내추럴리스트 최근호에 발표한 재미있는 과학 기사를 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란 청개구리. 물이 없으면 살수 없는 청개구리가 아프리카 사막에 잘 살고 있는데 그 청개구리가 사막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신비에 대해 연구 발표한 기사입니다. 만일 아프리카 사막에서 길을 잃는다면 인간은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이 없어 풀한 포기 살아남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아프리카 사막.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도 놀라운 능력으로 삶을 이어가는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생명 유지에 필수인 물을 얻고 저장하는 독특한 기술들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주의 과학자들은 최근 호주 열대 초원에서 종종 볼수 있는 초록 청개구리가 어떻게 사막같이 건조한 지역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신비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이 초록 청개구리는 다른 양서류들처럼 입이 아닌 몸 전체로 수분을 섭취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과학 이론으로 보면 초록 청개구리들은 피부에 구멍이 많아서 건조한 환경에 노출되면 탈수 현상으로 죽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것이 정설이라서 사막 같은 환경이나 겨울철이 이들에게는 특히 살기 힘든 조건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연구진은 초록 청개구리들이 갖고 있는 습관이 생명 유지를 위한 행동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초록 청개구리들은 추운 밤에 밖에 나와 몇 시간 동안 머물다가 서식처인 고목으로 들어가는 습관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습관이 바로 물을 만들기 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을 입증했습니다. 연구진은 초록 청개구리를 얼음이 담긴 수조에 넣었다가 고목으로 옮기기를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초록 청개구리 몸에는 수많은 이슬이 맺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진은 이렇게 얻은 수분이 차갑고 건조한 밤 공기 때문에 증발되는 수분보다 약간 많다는 것도 확인을 했는데요. 물방울을 흡수한 청개구리가 15분 만에 체중이 1% 늘어난 것이 이를 증명했습니다. 파충류들, 특히 사막 같은 건조한 곳에 사는 파충류들은 추운 곳에 있다가 따뜻한 곳으로 가면 피부에 물방울이 생기는데 이를 이용해서 건조한 시기나 환경에도 피부에 물방울이 돋게 해서 마치 물속에 사는 듯한 습기를 만들어내어 생존하는 것이지요. 마치 냉장고에 있던 레모네이드를 꺼내면 시간이 지나면서 병 표면에 물방울이 맺히기 시작하는 것 같은 원리입니다. 사막에 사는 이 초록개구리는 사막의 추운 밤이면 밖에 나와 지내다가 뜨거운 사막의 낮이 되면 땅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때 피부에 돋는 물방울들로 습기를 조절해서 생존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초록 개구리에게 신비한 자연의 법칙을 만들어 주셔서 또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이 개구리는 건조한 사막에서도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참 놀랍고도 재밌죠? 연구진은 보고하기를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는 약간의 물만 얻을 수 있어도 생존에 큰 도움이 된다면서 추운 밖을 드나드는 것은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6, 8월 호주의 6월, 8월이죠. 호주 겨울이죠. 초록 청개구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강병구 목사님의 해설을 청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선교 여행 중이신 목사님께서 해설을 육성으로 들려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과학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무엇을 발명했다, 우리가 만들어내었다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놓으신, 창조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겨우 발견하는 것에 불과하죠.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의 발견들은 사실 바다에는 모래의 그저 조그만 모래알 하나 정도 될까요?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신묘막직함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발견해 나가면서 놀라는 것뿐이죠. 사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을 발견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응용하여서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여 쓰는 것을 우리가 테크놀로지라고 그러죠. 제가 이런 얘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기가 막힌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종종 우리가 명상을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경외하며 주님을 찬송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39장 13절과 14절 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심이, 특별히 우리의 이 몸을 만드심이 신묘막직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신 것, 여러분이 우주만상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참 기가 막히지만은 특별히 우리 몸을 만드신 것,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을 어쩌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신묘막측하게 어떤 때 생각해 볼 때 두려울 정도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창조주시요 놀라운 발명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 발명품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배울 것입니다. 계속 또 새로운 것을 더 깨달아 알아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 약 60조가량의 세포들이 있다고 하죠. 약 60조가량의 세포들. 근데 그 각 세포마다 놀랍게 DNA가 있고 각 세포마다 또 엄청난 도서관과 같은 그런 정보들이 각 세포마다 있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태어날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잉태될 때 조그만 단순 세포가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해서 엄청난 약 60조가량의 세포들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뇌의 세포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뇌세포. 수백억 개의 뉴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기가 통하고 또한 이 화학적인 물질이 통하면서 우리가 감정을 느끼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이런 모든 기능들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책들을, 수천만 권의 책들을 전부 다 합친다고 해도 한 사람의 두뇌 가운데 들어있는 정보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것입니다. 정말 두려울 정도로 기가 막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두뇌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헤아려 알고 배우고 배양하고 습관을 만들고, 그렇죠? 이치적인 것으로 우리가 알고 설명할 수 있고 이런 기가 막힌 그런 두뇌의 기능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두뇌의 기능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양심이 있고 말이죠. 또 영적인 것,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영적인 것을 터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이 또 우리 두뇌에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시요. 또 우리 몸에 있는 DNA, 유전인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놀라운 과학, 놀라운 창조, 그 솜씨. 여러분들이시여, 우리는 영원토록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크게 만드셨지만 자상하게 초우주 우리 두뇌까지 자상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주만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되 우리의 자세한 면까지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는 그런 자상함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감사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알고 우리의 인체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도 아마 무신론자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또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려드리죠. 미국 하버드 의대의 윤석현 교수와 멜트게더 박사는 광학 분야 국제학술지 네이처 포토닉스 인터넷판 12일자에 인체 세포에서 형광단백질을 이용해서 레이저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처 포토닉스는 보도자료와 함께 별도 인터뷰 기사까지 게재했는데요. 재미 한국인 과학자가 살아있는 사람 세포에서 레이저를 만드는 데 처음으로 성공한 것입니다. 깊은 바다 심해에 사는 생물들은 저절로 세포에서 형광 물질을 내보내서 그 빛으로 먹이도 찾고 생존하는데요. 생물의 세포에 빛을 비추면 내부 단백질에서 형광빛이 나오고 이것이 세포 양쪽의 미세 거울같이 반사하는 어떤 것이 있어서 이것을 왕복하면 세기가 증폭되면서 레이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파리에는 자외선을 비추면 초록빛을 내는 형광단백질이 있습니다. 연구진은 사람 세포에 형광단백질 유전자를 넣고 이 세포 하나를 용기에 넣어 좌우에 미세 거울을 설치했습니다. 세포에 빛을 쪼이자 형광 단백질에서 푸른 형광이 나왔는데요. 그 빛은 거울 사이를 왕복하면서 증폭되다가 아주 짧은 순간에 레이저가 됐다고 합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형광 단백질이 있는 세포에 약한 빛을 쬐고 레이저가 어느 방향으로 나오는지 알면 형광으로는 세포를 세네 가지 색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레이저는 천 가지 정도의 색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합니다. 윤 교수는 인체 내부에 빛을 비추면 대부분 흡수되거나 흩어지지만 세포나 조직에서 레이저를 발생시키면 내시경으로 보거나 치료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참 흥미로운 연구이죠. 그런데 과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무수한 만물의 법칙 중에 겨우 한두 가지를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자, 여기서 리포터를 통해서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과학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경준 리포터 나와 주십시오.
네, 요즘 뇌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인간처럼 행동하는 기계를 만들어 보겠다는 욕구는 최근 들어 각종 로봇 개발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반면 인간처럼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겠다는 시도는 무지개를 쫓는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는데요. 사람처럼 걷는 로봇은 금세 현실화하고 있지만 사람처럼 생각하는 로봇은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60년 인공지능이란 분야를 개척한 학자들은 50년 내에 인간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가 나오리라는 기대로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실망과 절망으로 서서히 바뀌었죠. 현재 컴퓨터는 유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사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내는 컴퓨터도 없습니다. 지능의 필요 조건 중 하나는 기억장치의 크기입니다. 하등 동물은 뇌가 없거나 있다 해도 매우 작은 반면 인간 뇌는 다른 어떤 생물체보다 용량이 크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해줍니다. 그러나 뇌와 기억장치가 크다고 해서 지능이 저절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메모리 크기는 이미 개나 침팬지 기억 용량을 넘어서 인간 기억 용량에 근접했지만 아직 개나 침팬지 지능 수준을 가진 컴퓨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컴퓨터가 사고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컴퓨터는 결코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직은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열심히 연구하면 그 비밀을 밝힐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알 수만 있다면 그와 유사한 기계를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년간 뇌과학은 많은 발전을 하였습니다. 뇌 부위별로 하는 일도 상당히 많이 밝혀졌죠. 이런 연구는 주로 특정 부위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을 조사하거나 자기공명 영상장치나 현미경을 통해 뇌 구조와 세포 단위를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뇌과학이 더욱 발전하면 뇌 구조와 각 부분이 하는 기능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뇌에 대한 지식이 인간 사고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뇌라는 하드웨어를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보아도 뇌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인 인간의 사고에 대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래저래 인공뇌에 대한 연구는 50년간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만한 성과가 없는 상태이고 학자들 간의 의견도 분분한 상태입니다. 우리의 뇌는 사람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신비롭게 창조된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기한 창조의 과학기술은 인간이 참 따라가기가 힘들고 거의 불가능할 것 같죠. 여러분, 물속에 손을 오랫동안 담그고 있으면 손가락 끝이 쭈글쭈글해지는 것을 경험해 보셨죠? 미국 아이다호 2A1 연구소 마크 창의지 박사팀은 학술지 최근호에 물속에서 손가락 끝에 주름이 생기는 것은 인류가 젖은 손으로도 물건을 잘 집기 위해 기능적으로 손가락 주름의 변화가 온 결과라는 연구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오래전에 과학자들은 손가락의 신경이 망가지면 물속에 오래 있어도 손가락 끝의 모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물속에서 진행되는 손가락 끝의 모양 변화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가 관장하는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1930년대에 발간된 이 논문을 우연히 접하고 연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28명의 손을 물에 넣고 쭈글쭈글해지게 한 후에 이를 비교했는데요. 조사 결과 모두가 손끝에서 시작한 주름이 서로 만나지 않고 길게 이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주름이 타이어에 파여 있는 홈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어의 가운데 여러 줄의 홈이 있죠. 그 홈은 비가 오는 도로를 달릴 때 타이어 표면에 묻은 빗물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수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타이어 표면에 물이 있으면 미끄러지기 쉬운데 이를 막기 위해서 타이어와 지면이 직접 만나게 하려면 물기가 밖으로 나가야 하는 길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에 퉁퉁 부른 손에 생기는 주름. 물건을 잘 잡게 하기 위해 기전으로 만들어진 생리기전, 다 하나님의 창조의 과학이겠죠. 또 한 가지 과학의 소식을 들려드리죠.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 대학의 스테파니 터너 교수팀은 학술지 네이처 최근호에 냄새로 사람을 찾는 역할을 하는 모기의 CPA 신경을 무력화할 물질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은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밖으로 내뿜는 것이죠. 이렇게 몸 밖으로 나온 이산화탄소는 모기에게 내비게이션처럼 쓰인다고 합니다. 모기의 위 턱수염에 있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하는 CPA라는 신경세포가 이산화탄소를 감지해서 뇌로 전달하여 결국 모기를 사람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연구진은 CPA를 교란하면 모기가 사람을 찾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습니다. 처음 실마리를 제공한 것은 초파리였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매우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파리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잘 익은 과일 주변에 많다는 것을 연구진이 눈여겨본 것입니다. 그리고 초파리의 후각을 교란하는 새로운 물질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서 이 물질의 화학 구조를 분석한 후 변형시켜서 모기의 CPA를 무력화할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산화탄소와 함께 나오면 모기의 CPA가 이산화탄소를 감지를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실험 결과 이 새로운 물질에 노출됐던 모기들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하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이산화탄소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연구진은 이어 케냐의 실제 자연환경에서도 실험을 했습니다. 오두막집 두 곳을 마련한 연구진은 하룻밤을 지낸 후에 다음 날 확인해 보니 이산화탄소와 이 새로운 물질을 채워놓은 집에 몰려든 모기의 숫자는 이산화탄소만 넣은 집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새로운 물질은 모기의 사냥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네, 참 흥미롭네요. 오늘은 재미있고 신기한 과학과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강정자 리포터를 통해서 또 다른 소식을 하나 들어볼까요?
네, 사람에게 창조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놀라운 지성과 영적 분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신 신적인 설계자가 존재합니다. 그 지성을 통해 알아내는 신기한 생물계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프로그램이 야자 열매서에서도 발견됩니다. 대개 야자나무는 해변에서 자라는데요. 익은 야자 열매는 열대성 태풍이나 갑작스런 강풍에 의해서 소금기가 있는 바닷물에 떨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자 열매의 껍질 속에 강력한 방수 작용을 설계해 넣으셨죠. 바닷물에 장기간 동안 떠 있어도 결코 바닷물이 껍질 속으로 새어들지 않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다가 결국에는 파도에 밀려서 먼 곳에 있는 어떤 섬의 해안까지 여행하게 되는데 이 긴 여행에도 불구하고 야자 열매는 완벽한 방수 껍질에 보호되어서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야자 열매는 바람에 날라온 모래에 의해서 땅속에 묻히게 되는데 야자를 덮은 모래의 두께가 야자 직경의 3분의 1이 되면 드디어 싹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자 열매가 싹을 내기 위해서는 소금기가 없는 수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러한 위급한 경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야자 안에 한 컵 정도의 달콤한 액체를 넣어두셨죠. 이 달콤한 액체가 야자 씨를 싹을 트이게 하고 뿌리를 내려서 비가 올 때까지 생존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참 흥미롭네요. 지금 여기서 다시 목사님께서 육성으로 창조의 신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과학에 대해서 좋은 해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정말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유익하고 유용하고 아름답고 신묘막측한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는 말이죠. 우주에 다 퍼져 있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과학의 이야기를 정말 기가 막힌 신비한 과학의 이야기를 여러 이야기를 찾아내서 우리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솜씨 우리 그것을 정말 발견해서 말할 것이 있다면 우주만큼 많겠죠? 너무나 많겠죠? 여러분 우리 눈을 좀 보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사람의 눈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들이 말이죠? 예?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 없는 데서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이것이 어떤 설계가 없이 만든 어떤 존재가 없이 이런 눈이 생길 수가 있는지 이것을 진화론적인 그런 무신론적인 그런 각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이 눈이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우리 뇌가 보는 것이죠. 뇌. 우리 뇌에서 사람의 눈 있는 곳으로 그 시신경이 자라 내려오죠. 그럼 우리 눈에서 말이죠. 눈은 마치 렌즈와 비슷하죠. 그렇죠? 이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보면 이제 그것을 갖다가 우리 뇌에 전달을 해야 할 텐데 눈에서부터 시신경이 자라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뇌에서부터 똑같은 시신경이 자라서 내려오면서 그것이 가운데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과정이 잘못되면 잘못하면 생명이 되고 아니면 시력이 나빠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시력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눈은 그저 어떤 사물을 볼 수 있는 렌즈에 불과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기능은 우리 두뇌에 있죠. 그것은 시신경 세포가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전도자들을 가르치는 강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전도자들에게 제가 목사들에게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도를 전할 수 있는 음성을 주셨다. 음성은 우리가 숨을 들이킨 다음에 우리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라오는 그 호흡을 가지고 우리의 배를 통해서 우리의 기관지를 통해서 우리의 성대를 통해서 올라가서 우리의 입속에 돌다가 또한 우리의 코와 우리의 또 머리에 올라가서 공명해서 내려와서 우리가 혀와 또한 우리의 입과 우리의 입술의 움직임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발음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신묘막직한지요. 어떻게 이것이 우연히 생길 수가 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 주위에서 가만히 살펴보느라면 정말 기가 막힌 신비한 창조의 솜씨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더 경배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 배우고 영원히 배우면서 우리의 감사와 찬송이 할렐루야 감사 찬송이 영원토록 더 많이 증가하게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의 표정을 보십시오. 참 로봇도 이런 표정을 절대로 지울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표정, 우리 마음속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그대로 표현하는 기가 막힌 우리 얼굴의 표정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가 막힌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이런 것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표정은 일치합니다. 우리의 감정과 표정이 일치합니다. 우리의 음성과 떨림과 얼굴의 홍조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제스처와 우리의 음성의 높낮이와 이런 모든 것이 나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린 살아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4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경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맨 마지막 장 12장 마지막 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본분,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또한 감사드리고 경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주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는 생애의 근본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사는 존재의 본분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새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동물들도 식물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지구도 돌면서 음악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비한 창조를 알아보지 못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 아름다운 창조를 참 이 버러지와 금수의 형상으로 바꾼 악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만이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창조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경배해야 합니다. 어떻게 경배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시기 때문에 경배합니다. 주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신묘막직한 과학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신비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이러한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하고 찬송하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과학, 신비한 창조의 비밀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조금만 열어도 우리는 위대하신 창조주의 놀라운 창조의 비밀들을 감상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있다는 기쁨 속에서 또 그 놀라운 창조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자상하게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에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